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쌀쌀한 우리 겨울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입동이 지나고 이제 겨울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단행한 마지막 개혁,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금지하는 스토리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짚어드렸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제 결혼을 금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이방인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가져온 우상신들의 신앙과 그 타락한 이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전도당하는 격이죠. 그 결과 항상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만연해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었고 국력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2, 3년 전에 페르시아로 한번 갔다 오기 전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어요. 특히 지도층 자제들서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정치, 경제 지도층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 집안에도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아스돗, 암몬, 모압의 이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굳이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결혼관에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먼저 당시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이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상당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웠고 화장법도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굉장히 그쪽으로 문화가 발달해서 이 외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들의 미모에 도취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미 오래 기반을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집안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처갓집 덕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조건들 아닙니까? 여인들이 외모가 빼어났고 항상 수수하고 검소한 차림의 히브리 여인들에 비해서 화려한 의상에 화려한 화장법에 이렇게 빼어난 외모를 가진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아주 막강한 지방 토우들의 세력들, 그래서 이들과 결혼하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좋은 집도 장만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많이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의 신앙에 많이 오염되었죠. 이것이 그대로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집안 자제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빼어난 외모와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주 좋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결혼을 해서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볼까 하다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사실 직접 파악해 보기를 원해서 이 아스닷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의 자녀를 직접 만났죠. 어저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방 언어인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했지만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모든 자녀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자 느헤미야는 격분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원래 언어가 그 민족의 뿌리거든요. 그 민족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일제 36년 치하 동안에 일제가 처음에는 힘으로 억누르다가 그 다음에는 한 게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이 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언어를 죽여버리면 민족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읽어주고 읽어줘서 알파벳 때일 때 알파벳을 히브리어로 배워요. 그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유대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얘가 어릴 때부터 성경 전혀 안 읽었다는 얘기죠. 신앙교육을 전혀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신앙을 덮어버린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백성의 미래가 이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저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결혼을 시킨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며 피눈물 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런 이방인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결혼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좀 심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사서 멸망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려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무너진 성벽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성벽을 열심히 세워놓고 보니까 더 힘든 게 백성들 안에 있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복구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29절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이거 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 될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안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대적들의 두목인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그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럼 뭡니까? 그 청년 하나의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집안이 뒤로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이 산발랏과 손을 잡고 상당한 이득을 누렸다는 것이. 자,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예배를 중재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권세와 손을 잡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이미 깊숙이 그들의 단맛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나를 떠나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청년이 느헤미야의 측근에서 느헤미야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총애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허탈하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보통 어떤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하는 기도를 중간에 한 번 더 하잖아요. 29절은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한테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먼저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공동체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문제의 당사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뺄셈을 해서 덧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몸에 종양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바로 그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온몸에 그것이 퍼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잡은 손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 영적인 리더십의 타락입니다. 너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은근히 쌓인 거예요.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날 툭 꺼놓고 보니까 영적인 저항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집안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는 체계적인 조직과 체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로 마치죠. 31절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정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액션의 사람이죠. 아주 정확한 관료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액션은 기도의 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기도였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갑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개혁의 기준이었고 기도는 느헤미야 개혁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인 지주들과 지도자 계급들이 겹겹이 연루된 비리가 너무 많았고 뿌리 깊은 제사장 집안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개혁을 단행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와 저항이 극심했음을 알 수가 있고 가진 음모와 중상 모략과 악성 루머의 타겟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면서 이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하늘이라도 그 지도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예요.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개혁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우리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으려면 이상한 관계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도 뭘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신앙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타락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에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룩의 회복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11조 제도를 재확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가장 최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헌신할 때 쓰다 남은 걸 드리거나 헌신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해도 괜히 남한테 해가지고 인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특히 지도자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상 리더십은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줍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데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마귀가 틈을 노리고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가면서까지 종독 체면이 구겨지는 일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타락을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회의나 당회에서 가끔씩 이 말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목회자나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물에 물탄 듯이 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안 받는 그런 색깔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분명한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색깔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색깔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입각해서 할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순장님들도 마찬가지.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본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말이 뭐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시원하게 결말이 안 나고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린 느낌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날은 깨끗한 결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고지를 하나 점령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위기와 도전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만 쌓아놓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벽을 쌓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몰려왔어요. 몇 년간 자리를 비워서 페르시아 갔다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방 또 영적으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는 것은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명예나 어떤 이권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갈구해야 될 유일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뒤로 받는 그런 이득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판을 냅니다. 그는 강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늘 절박하고 겸손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질 것이고 그런 리더를 통해서 이 땅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엄청난 시련과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을 새롭게 세워나갔던 느헤미야의 용기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